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과도정부는 앞으로 여대생들에게 성별을 분리해 강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압둘바기 하기니 탈레반 교육부 장관 대행은 12일 이 같은 방침이 모든 국공립과 시립대 그리고 대학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기니 장관 대행은 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은 아프간의 문화적 전통과 이슬람의 규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도 여성만이 담당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슬람의 규율에 따라 남성 교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과거 집권기였던 1996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1일 미국은 20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9.11 테러 20주기를 맞아 B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역량과 조종 능력, 갈등을 완화시키는 능력 등이 훨씬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간의 정세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면서도 그런 노력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아프간 정부의 예상보다 빠른 붕괴와 관련해 정황 파악 단계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중단했어야 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보도에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이번 비행실험은 2년 동안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라며 약 1,5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기들을 따라 126분간 타원형과 팔자 비행기들을 그리며 표적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형 발사 차량에서 발사체가 날아가는 장면과 공중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양국 간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12일 두 차례 일본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러시아 AN-26군 수송기가 후카이도 시레토코 반도 동쪽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해당 군용기에 즉각 떠날 것을 경고하는 통신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 방위성은 덧붙였습니다. 가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외교국면을 통해 러시아 측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0일 가구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섬 동쪽 영해 바깥쪽 접경 수역에서 외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잠수함이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중국군 소속으로 판단된다며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채 동중국해 쪽으로 나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부문이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 민소는 이날 수치 고문이 가택연금 때문에 오랫동안 차를 못 탔다며 멀미를 사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고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며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인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과 코로나 수칙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부와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지난 7일 군부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낸 지 한 달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환경도는 흐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낸 지 한 달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순항 미사일로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5개 발사관을 갖춘 지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7,580초는 126분으로 2시간 넘게 순항미사일이 비행한 셈입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탄착 지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1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 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 등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 유도 결합 방식에 의한 말기 유도 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없이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희로 국방과학원 당 비서의 참관하에 시행됐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단거리 순항미사일은 선을 보였지만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이번 미사일의 크기와 동체 등이 한국의 현무 3C보다 약간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 3C는 길이 6m, 직경 53cm에서 60cm, 제트 엔진 장착으로 마하 1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격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0일과 11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한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연이어내고 국가 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경제와 민생 관련 공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에도 이렇다 할 무력 시위나 대외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사실 한 달이 넘도록 조용했고 이번 구구절 행사도 전략 무기나 뭐 신무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또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북한이 밝힌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궤도 그리고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인근에 있는 이동식 표적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또 이번 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표현해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1500km 날리면서 지금 일단은 일본 전역과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뭐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또 여기다가 핵을 탑재했다는 그런 은연 중에 비춰지는 거죠.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 북한이 간헐적으로 무력 시위를 했지만 유엔에서 문제 삼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저강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미국과의 협상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조건을 내밀지 않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임계점을 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죠.
하지만 대미 압박 차원에서 도발의 강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이번 시험 발사가 국방 과학 발전과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혀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기 실험들이 공개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8차 강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굉장히 많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고 이게 하나의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리가 됐다면 이거는 북한이 제도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북한이 만든 5개년 계획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후에 나중에 총평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분기별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지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미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차츰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할 것이라며 8차 당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지시에 따른 관련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선 신종우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초기 단계의 미사일 시험 발사엔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8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정책 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가용한 여러 수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e report gives policymakers and negotiators a roadmap to consider the range of tools available to them.
보고서는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에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GMD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GMD 시스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차세대 요격기 NGI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시스템을 더 잘 시험하고 개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질적, 양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take an interest in arms control style approaches to North Korea, helping by conducting public hearings, taking an interest in missile defense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qualitative advance.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위험을 줄이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의회 청문회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생산적인 군비 통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것의 잠재적인 역할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 단체들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이 인도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품목의 거래에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핵 확산에 민감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투자와 자원,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내 46개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옹호단체인 매사추세츠주의 코리아 피스 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프로그램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프로그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통한 트럼프 시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6가지 사안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재 면제를 위한 기존의 일반 허가와 함께 국제 임시 일반 허가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가를 통한 제재 면제 항목의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기관과의 통신과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북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 면제를 위한 일반 허가를 받으면 식품과 의약품 선적을 허용받게 되는데 북한 기관과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로부터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친우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11일 VOA에 대북 인도 지원의 경우 진퇴양난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하는 모든 지원 업무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sort of a catch-22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basically anything you do with a North Korean requires a specific license because the Treasury Department has never
재무부가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 지원 사업은 재무부의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재무부 승인까지는 9개월에서 2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재개해 인도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0일 재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오는 가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재무부가 제재정책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75개 이상의 비영리단체 대표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번 제재정책 재검토의 일부분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공급품의 전달을 막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재검토를 통해 정부의 제재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해 제재가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전술로 유지되고 미국의 우선순위를 다루도록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재검토 작업은 개별 제재 프로그램이나 제재 대상 혹은 제재 적용과 관련된 정보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앞선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재검토와 관련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활동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달 초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면서 인도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try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박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 지원 제한을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인도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성기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아직 북한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김 대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대북 공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성김 대표의 지난 100일간 주요 행보를 박형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지난 5월 21일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대표의 임명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So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on here.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대사를 역임한 성김 대표는 2014년에서 2016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시절 이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임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준비 협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 만큼 임명 당시에 대북 협상의 사령탑으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임명 시기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특별 대표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하는 등 당시엔 이 자리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격적인 대북 특별 대표 임명은 대북 관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면서 대북 특별 대표로서 성김 대표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또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할 때는 미국은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연합훈련은 정례적이며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지난 8월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But I do want to emphasize to our friends in the DPRK.
북한과의 외교에 매우 창의적이고 매우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be very creative, very flexible.
현재 성김 대표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과도 지난 7월 전화 협의를 했고 지난달 서울 방문에서는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와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회동한 성김 대표는 오는 14일 일본에서 다시 한일 수석 대표들과 만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미한 수석 대표가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회동했습니다. 두 대표는 회동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discussed possibl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언론과 전문가들은 성김 대표가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한국 등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미한 연합훈련 기간 또 구구절 열병식 등에서 특별한 도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것을 성김 대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특히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협상 복귀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하는 것은 모든 대북 협상가들의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s to have North Korea show an interest in the negotiation.
힐 전 차관보는 성김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가 공통된 대북 접근법을 취하도록 집중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현 상황에서 성김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o I mean, I think he's giving it his, I think he's giving it his best try. I don't know what more he can do.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성김 대표가 협상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물론 협상 재개 이후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논의하면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성김 대표는 관련 국가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우려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타격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작전 지역을 늘려 적의 탐지 능력을 교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한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ew submarines that South Korea is building, they each carry six ballistic missiles potentially. They haven't built all those missiles yet. That's the pla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잠재적으로 각각 6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상당한 공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 잠수함들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국 잠수함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잠수함 규모가 북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한국 해군력 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They're looking at developing an aircraft carrier, but they're also planning on developing submarines, so they're trying to develop a balanced naval force.
한국이 항공모함뿐 아니라 잠수함도 개발하면서 균형 잡힌 해군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잠수함도 그 과정의 일부라면서 한국이 몇 년 안에 6대의 잠수함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매우 균형 잡히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9일 대우조선해양과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장보고 3배치 2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0일 방위사업청이 이같이 전했다면서 3배치 2급 잠수함 2번함이 오는 2026년까지 건조 완료 후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한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6기를 장착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연이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작전 지역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is a fairly small country and so the ability to fire missiles from the ocean increases the operating area to make them more secure and it gives them the ability to fire missiles.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작전 지역을 늘려주고 안전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공격을 시도할 경우 육지보다 해상에 있으면 생존이 훨씬 더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tage of having those at sea as opposed to on the land is they are much more survivable if North Korea attempts to attack them. And they are, because they can be spread out, they can attack North Korea from different angles, which would just make it much harder for North Korean radars to see them.
루이스 소장은 서로 분산돼서 다각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레이더가 감시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한국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이를 탐지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한국은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격미사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연이은 잠수함 개발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는 체중이 줄고 활기차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연상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형 무기 과시 없이 조용히 지나간 북한의 구구절 정권 수립일 열병식에서 화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날씬해진 외모였습니다. 미국 AP통신은 김정은이 더 날씬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열병식에서 두드러지다. CBS 방송은 더 날씬하고 활기찬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이목을 빼앗아가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은 몸매를 정리하고 황갈색으로 그을렸으며 열병식을 즐기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김정은이 몇 달 전 살이 많이 빠졌던 연초보다도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0일 VOA에 김정은이 몇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wants to show that North Korea has really weathered the storm of COVID. And by having him look much healthier, and being able to have this event with no masks and him interacting.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마스크도 안 쓰고 행사에 참석해 지도부는 물론 어린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정은의 모습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 시작 전보다 지금이 건강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센터 진리 선임연구원도 10일 VOA에 김정은의 체중이 많이 줄었고 햇빛에 그을렸다는 점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그를 통해 보여주려는 이미지는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김정일이 뇌경색 이후 수척하고 아파 보였던 모습을 김정은이 보인다면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건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국가 건설의 기회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군복 대신 서양식 정장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비슷한 옷을 입었던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했으며 김정은은 특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때에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He's trying to evoke a different era and trying to lean on the goodwill and the affection that the people have for his grandfather.
리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해 갖고 있는 호의와 애정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 내 할아버지가 당신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잘 인도하겠다. 나는 할아버지의 적통 계승자다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했어도 건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병에 의한 것이든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체중 감량 그 자체가 그의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김 위원장이 대중의 눈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약간의 신뢰도를 갖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김정은의 체중 감량에 정치적 홍보적 동기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분석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체구가 건강 문제를 이미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습도로 인해 꽤 지치고 땀투성이가 됐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력도 언급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장 문제가 있었다며 김일성은 1986년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심박 조율기를 달았고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한 이후 북한 언론이 김정일의 여러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어머니도 최소한 두 차례 암투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 혹은 매우 바쁜 정치 지도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 일가를 담당한 의료진이 지도자에게 건강과 관련한 조언을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외부 세계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n you're talking about an area where really four nuclear powers come together, that doesn't exist anywhere else on the planet. You know, so you hav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국장은 핵 무장국들이 모두 모이는 지역은 한반도 외에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특히 관심은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츠 국장은 그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에 각국이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창안부터입니다. 최근 북한의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전달에 비해 60% 가까이 올랐는데요. 기름값이 왜 오르는 건지, 불법 판적은 계속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기름값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4일 킬로그램에 5,15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9월 4일 8,2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전달에 비해 무려 59.2%나 오른 겁니다. 버스나 트럭의 연료인 디젤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8월 4일 킬로그램에 3,900원이었던 디젤유는 9월 4일 6,100원으로 56% 올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교수는 북한 석유시장이 워낙 빡빡해 조그만 수급 변화에도 가격이 출렁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is the markets are rather thin, and so a supply, you know, a small change in supply or a small change.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연구해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 가격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1월부터 5월까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6월 중순 15,000원까지 올랐다가 8월에는 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8,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원래 가격인 10,000원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불법 해상 환적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불법 환적으로 버텨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묶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한데 50%를 줄인 겁니다. 석유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몰래 해상에서 석유를 밀수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 148회에 걸쳐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227만 배럴의 기름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불법 환적과는 별도로 외국 선박이 직접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400만 배럴의 정제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020년에도 북한은 56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 230만 배럴의 정제율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올 3월에 발생했습니다. VOA가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넷 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3개월간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은 단 두 척에 불과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꼴로 유조선이 드나들었던 이전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여 척이 남포항을 드나들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 적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환적은 주로 동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보고된 불법 환적은 지난 2월 28일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동중국해에서 포착한 겁니다. 지금도 한반도 주변과 동중국해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7개국이 구축함과 초계기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각국은 단 한 건의 불법 환적도 적발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발표가 없었던 것은 불법 환적 자체가 감소한 데다 중국이 별도로 기름을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역시 그런 그 발표할 만한 그 불법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북한이 그런 불법 환적을 좀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 그 육상 송유관 그 이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러나 한국의 김경술 박사는 불법 환적 없이는 지금 같은 기름값 수준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 환적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북한의 소유 가격은 지금보다 뭐 훨씬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환적을 포함해 지난 2, 3년간 북한의 석유 조달과 공급 측면에서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석유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간 9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이 오른 데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석유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I think a way to look at it is it's kind of in recession. The whole economy is in recession, and that tends to reduce prices.
둘째로 남포항에 유류 저장고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도부터 남포항에 유류 탱크를 건설해 현재 26개가 완공됐고 추가로 5개를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설을 활용해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from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can't be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ake.
세 번째는 불법 환적의 행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입니다. 과거 북한은 주로 2천에서 3천 톤급 중소형 유조선으로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작은 유조선으로 환적을 하려면 100회 이상 반복해야 석유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연히 미국과 일본 등의 감시망에 노출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법 환적에 자주 동원되는 중국계 유조선 다이아몬드 8호는 다릅니다. 이 선박은 9천 톤급 선박으로 8번 정도 환적하면 수입 한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조선을 활용해 불법 환적 횟수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고 유조선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임계점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어느 순간 제재가 조금만 더 강화돼도 북한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거의 그런 임계선상에서 그럭저럭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외화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기름값이 자주 출렁이고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the big problem of volatile prices. Volatility in prices means speculation. You know, some people will.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접어들면서 북한의 에너지 난도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에너지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환경도는 흐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0도, 양덕 아침 16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8도, 낮 29도, 부성 아침 18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26도, 단계 아침 15도, 낮 27도, 희천 아침 16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30도, 대성 아침 19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18도, 낮 30도, 신계 아침 17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고 원산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9도, 낮 26도, 장전 아침 17도, 낮 25도, 평강 아침 14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7도, 낮 27도, 장진 아침 10도, 낮 23도, 청진 아침 15도, 낮 24도, 김책 아침 17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대체로 맑겠지만 김영권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11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0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과도 정부는 앞으로 여대생들에게 성별을 분리해 강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압둘바기 하기니 탈레반 교육부 장관 대행은 12일 이 같은 방침이 모든 국공립과 사립대 그리고 대학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기니 장관 대행은 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것은 아프간의 문화적 전통과 이슬람의 규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도 여성만이 담당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슬람의 규율에 따라 남성 교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과거 집권기였던 1996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1일 미국은 20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9.11 테러 20주기를 맞아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역량과 조정 능력, 갈등을 완화시키는 능력 등이 훨씬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간의 정세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면서도 그런 노력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아프간 정부의 예상보다 빠른 붕괴와 관련해 정황 파악 단계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중단했어야 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보도에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이번 비행실험은 2년 동안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라며 약 1,5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기들을 따라 126분간 타원형과 팔자 비행기들을 그리며 표적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형 발사 차량에서 발사체가 날아가는 장면과 공중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양국 간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12일 두 차례 일본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러시아 AN-26군 수송기가 홋카이도 시레토코 반도 동쪽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해당 군용기에 즉각 떠날 것을 경고하는 통신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 방위성은 덧붙였습니다. 가토 가츠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외교 경례를 통해 러시아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0일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섬 동쪽 영해 바깥쪽 접경수역에서 외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잠수함이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중국군 소속으로 판단된다며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채 동중국해 쪽으로 나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 민소는 이날 수치 고문이 가택연금 때문에 오랫동안 차를 못 탔다며 멀미를 사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고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며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중인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과 코로나 수칙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14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